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됐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원비어 씨 부모의 말을 빌어 원비어 씨가 1년 넘게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다면서 일본 삿포로의 미군 기지를 거쳐 13일 저녁 미국 신시내티주의 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고가 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재판이 끝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당초 원비어 씨가 북한에 구금돼서는 안 됐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13일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주장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한 세션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개입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다른 외국 당국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메이플라우 호텔에서 러시아 당국자들과 어떤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등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재차 저지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예상했던 대로 연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6개 이슬람 국가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이 이 명령의 시행을 정지시켰고 12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이 이 조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하급법원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이란 제재 강화 법안에 첨부되는 이 법안은 인권 침해와 사이버 공격, 시리아 정권의 무기 공급 등에 연루된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새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백악관이 기존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하기로 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13일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 관계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었습니다.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17개월 동안 억류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석방했습니다.
Well, some of you may have seen a press release that was put out just before I arrived.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나라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고 서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7개월 동안 억류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석방했습니다.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혼수상태에 빠진 원비어 씨를 미국으로 긴급 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미국으로 후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3일 원비어 씨의 부모를 인용해 원비어 씨가 지난해 3월 북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일 미국 정부의 원비어 씨가 보톨리누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알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묻는 DOA의 질문에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냈다고 밝힌 뒤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석방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비어 씨와 가족들을 존중해 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5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원비어 씨가 미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를 돌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씨 후송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원비어 씨의 의료 후송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8일 관련 준비를 마친 뒤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의사들과 함께 미군 의료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다는 설명입니다. 원비어 씨가 다니던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테레사 설리반 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가 북한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알게 돼 학교 전체가 안도했지만 그가 혼수상태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듣고 매우 우려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비어 가족에게 지난 17개월은 극도로 어렵고 감정적으로 시련기였다며 오토가 미국으로 돌아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 동안 버지니아 대학은 계속해서 원비어 가족을 생각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에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까지도 원비어 씨의 억류 장소와 그의 건강 상태를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지난 2일 B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원비어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북한 당국에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게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접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모기 2등 서기관은 지난 2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주지 않아 일부 물품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그대로 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연료 등 필수품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move to work with others to begin to deny North Korea basic needs like crude oil supplies.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원유, 석유 연료 등 필수품 공급 차단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품목의 경우 움직임을 포착하기 쉽고 따라서 각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가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a bilateral discussion I have with any government anywhere in the world, whether it's in Eastern Europe, Southeast Asia, or Central and South America that we do not talk about.
동유럽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어떤 나라이든 자신이 양자회담을 할 때 대북 제재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각국에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만일 상대국이 북한과의 교역이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답하면 자신은 그것조차 200만 달러로 줄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정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국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취하길 원치 않거나 취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하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알리는 단계에서 제3국을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We're in a stage where we're moving into this next effort of are we going to have to, in effect, start taking secondary actions because countries that we've provided.
틸러슨 장관은 실제적으로 2차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일관성이 없지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당국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달 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관리들과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13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피하고 미국과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r, right now, as you know, from Mar-a-Lago, where the president met with his counterpart, to Secretary Tillerson and I, who will be following up with our counterparts.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때부터 다음 주 혹은 2주 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 이르기까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자신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과 의회의 승인 여부를 묻는 댄 설리번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엔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따르는 선제 공격 등 대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답변에서 북한과 충돌하면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매트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협력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China thinks we're serious about stopping North Korea, sir, and it's a principally a.
매트 장관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진지한지를 묻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질문에 의심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행동을 멈추게 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는데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미사일 시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 정권의 ICBM 능력이 증대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할 수 있지만 미래엔 분명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I believe we can protect the nation, but as we look to the future, absolutely.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거부하고 군사적 방안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과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을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국제법으로 명백히 불법인 북한 정권의 도발이 유엔의 감시와 제재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경제와 범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협력 증진과 두 나라 우호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등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청와대도 별도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이틀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3박 5일에 걸친 방미 기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별도의 일정을 갖는 한편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전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또다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최소한 다섯 번째 방북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로드먼이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손광 후 체육성 부상의 안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로드먼이 오는 17일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드먼은 평양에 들어가기 전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단지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내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가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드먼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역류된 미국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그 문제는 내 목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드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방북을 알렸습니다.
And hope we come back with a positive attitude and hope that the door can be a little bit open. So, give us
로드먼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방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최소한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묘기농구단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의 일원으로 평양을 찾은 이래 최소한 네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인 2014년 1월에는 전직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들과 함께 북한에서 시범 경기를 펼쳤고 특히 생일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로드먼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도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비난 여론의 직면에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사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토머스 셰는 국무부 정무차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드먼의 방북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안전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미국인들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던 조 지명자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과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지냈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남북회담 대표로도 참여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맡을 당시엔 개성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3일 장관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겁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은 어렵고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맡아 이듬해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정상회담에 기록을 위해 배석했고 북한 측과의 14 정상선언 문안 조율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2007년 8월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특사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남북관계를 푸는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위협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을 맡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조 후보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 때문에 북한도 만만치 않은 대화 상대로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그 회담한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좀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리고 또 북한이 과거의 어떤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서도 뭐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통일부 차관에 천혜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천 차관 또한 통일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대북 정책통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아베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일행을 만나 북핵 상황 전개에 대해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핵폐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을 정탐하고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낮아 흐릿하게 찍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소형 무인기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정찰했으며 1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엔 지난 4월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사드 배치 이후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게 확인됐으며 성주 북쪽 수킬로미터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 지역 남쪽 수킬로미터를 돌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며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사진 수백여 장 대부분이 임야와 민가 사진이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북상해 사드 배치 지역을 찍고 인제 지역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기는 고도 2에서 3km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했지만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찍은 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성주 지역을 촬영한 뒤 군사 분계선을 향해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남측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전략시설이라도 정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북한 무인기가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비행체가 아니고 촬영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한국 전역과 주한미군 전략시설 배치 장소를 지속해서 정찰하는 건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북한에서 정찰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드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사드가 그 유닛이 많잖아요. 레이더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발사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배치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자체 인공위성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도발이죠. 왜냐하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발이죠.
고 박사는 이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선 섬과 같은 한국의 주변국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뿐이고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인공위성을 보유해 무인기를 보낼 필요가 없는 만큼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고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지역까지 깊숙이 무인기를 보낸 걸 보면 추락을 가정하고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한국 내 군사작전 지역과 주한미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상황에서 추락을 감안해 조잡한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뭐 고화지 사진은 아니더라도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정기적으로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무인기들은 뭐 그런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잘 보내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추락하더라도 전혀 북한에서는 데미지를 안 주잖아요. 뭐 싸우려니까 몇 개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 우리 그런 거 몰라 이러면서.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달 8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만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들이 무인기로 찍은 것이라면 이번 비행체 이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사드 부지를 촬영하고 돌아갔다는 반증이 됩니다. 다만 한국 군당국이 확보한 이번 무인기의 촬영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후방 지역인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까지 정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에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상공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후방 지역 군사시설까지 정탐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한국군이 이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능력을 최대한 빨리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그리고 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 석대는 수도권과 서북도서 등 상대적으로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무인기는 북한 어느 지역에서 이륙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성주 상공을 선회해 강원도 인제까지 비행함으로써 비행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주에서부터 무인기가 발견된 인제 부근 군사 분계선까지는 270여 킬로미터로 이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고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경우 비행거리는 500km를 훨씬 넘습니다. 지난 2014년 발견된 무인기에는 단발 엔진이 달려 있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쌍발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을 달아 추력을 키워 비행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상대 지역 상공 존중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무인기 엔진을 개선해 비행거리를 늘리고 속도도 높이면서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을 줄여 추적을 따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육군은 현재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비행체 탐지 능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핵심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전술 적어도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10여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도 전방 지역에서 적어도로 침투하는 경비행기 AN-2기 등을 탐지하기 위해 적어도 감시용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접경 지역이 넓어 전체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의 작전 요구 성능에 소형 무인기 탐지 능력을 추가했으나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사 위성이 없는 북한은 대남 감시 정찰을 위해 무인기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은 현재 3, 400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무인기를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인기로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 1과 방현 2가 있지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를 개발하는 등 무인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의 무인비행체가 발견되면서 약 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무인비행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무인비행체 유통에 중국인 등이 핵심 역할을 했다며 북한으로 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인비행체 제작에 중국 기업 등이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지난 2014년 한국 백령도에 추락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기종의 이름이 UV-10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플라이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사를 제조사로 지목하고 또 다른 베이징 소재 회사인 레드차이나 지오시스템사가 이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 무인 비행체는 자오더웬이란 인물의 손에 들어갔으며 이어 중국계 이름을 쓰는 주종 시안이란 사람이 자오더웬에게 총 7대를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 패널은 총 7대의 UV-10이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한국 강원도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비행체가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를 진행한 북한의 무인 비행체가 백령도에서 수거한 UV-10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발견된 기종도 당시와 같은 UV-1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 측에 이들 UV-10 비행체들이 북한으로 옮겨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중간업자에 의존하고 현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업용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명시된 것처럼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자체 보고서에 북한의 무인 비행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비행체를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의 부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해외 부품이 중국으로 판매된 뒤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겁니다. 특히 무인 비행체에 사용된 자동 제어 장치의 경우 최종 구매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재수출 혹은 재판매 금지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보고서들은 또 유엔 회원국들의 조사를 토대로 북한이 정찰과 전투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인 비행체 약 30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이 정찰 목적의 무인 비행체 조달과 생산, 운용에 관여하고 있으며 전투용 무인 비행체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13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망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병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중부전선에서 한국군 초소로 망명했으며 한국군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해 망명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으로 넘어가 망명한 것은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8년에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해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저먼타운의 한 단독주택. Yeah, 그레이스 조 씨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의 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조 씨와 구면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집이 시끌시끌한데.
네네네.
네, 여기는 언제부터 미국인 부부랑 같이?
네, 미국인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지금 1년째 살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 언니가 지금 여기에서 묵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는 동안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주에서 지내고 있던 언니의 장기 방문에 조 씨도 거처를 옮긴 것인데요.
아, 네, 언니랑 형부랑 되게 좋으셔서 북한 분들 이제 도우시는 거로 되게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집이 어차피 있으니까 방도 있고 해서 트랜지션 동안은 있어도 된다고 해서 네, 여기서 잠시 있을 것 같아요.
조 씨가 말하는 언니와 형부는 조 씨 자매가 지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사실 여기 집주인 언니가 저희들 웹사이트랑 이런 데 통해서 그 알아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저희가 올해 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약속 잡고 한번 만나 뵀었고요.
아니, 탈북자를 돕고 싶어서 찾다가
연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조사이지 뭐 링크랑 다른 단체들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NK 뉴스에 관심 있으셔서 연락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난 후로는 서로 또 알아가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서로 마음도 맞고 얘기 또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도 앞으로
스스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3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 조 씨는 자신은 참 인복이 많은 것 같다며 미소를 짓습니다. 함께 살던 엄마와 언니가 다른 주에 가 있는 동안 조 씨는 거처할 곳과 차량 문제 등을 주변으로부터 도움받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조 씨의 자매를 친동생 대하듯 하는 집주인 언니의 배려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더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집주인 언니가
집주인 언니.
예, 이제는 또 집주인 언니가 투자자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니랑 이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랑 이런 거 얘기하고 다음 스텝이 뭔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
조 씨는 현재 가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30대 여성이 조 씨 자매의 사업 투자자로 나선 겁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조 씨 자매와 이 여성은 최근 홈케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문 조언을 해줄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컨설팅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해서 버지니아로 한다고 정했고요. 시작은 이제 이런 서류 이런 걸 다 신청을 하면은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면은 저희가 오피스까지는 찾고 이제 진행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는 뭐 아마 웹사이트나 뭐 브로셔나 뭐 이런 거 지금 제작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초 다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조 씨 가족이 처음 둥지를 틀었던 바로 이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고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들어야 하고 치과 의사 보조사 업무도 6월부터 시작했고 인권 활동을 하며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조 씨.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는 비즈니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운영돼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부로 해서 이제 10분의 1이 단체로 가서 이제 단체가 운영이 될 거고요. 나머지로 이제 투자자 언니랑 저희랑 반반을 해서 이제 가족 생활도 좀 정착이 되고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걱정이 없고 그런 일에 이제 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 가족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셋업을 해서 회사가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이제 간호사 더락트가 이제 맡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저는 또 공부에 또 전념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빨리 안착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
여름방학이 끝나면 학교 수업도 줄이고 무엇보다 치과 의사의 꿈은 그야말로 장기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구상해왔던 사업이니 후원자가 나타났을 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 씨는 앞으로 설립할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회사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는 안 돼요. 간호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간호사를 이제 하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사한테 돈을 주고 간호사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수입 구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등록이 되고 등록된 시간을 이제 메디케이드에다 주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정부에서 그걸 하고 이제
쉽게 말해 주정부와 연계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 등을 간병해 줄 사람을 교육시켜 환자의 집으로 보내주는 회사입니다.
개인이 고용하면은 돈이 엄청 나가요. 일주일만 해도 4-5천 불이 깨지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이런 기관이나 사업체를 끼고 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에서 네, 돈 주는 거니까 개인으로 잡기는 너무 힘들죠. 우리 가족분
미국의 의료 제도 가운데 하나인 메디케이드는 일정 가계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 씨의 회사 설립도 이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매우 비싸고 간병인 신원도 불확실한 데다 휠체어 주문에서 다양한 물품을 주문 관리하는 모든 일을 환자를 대신해주는 간병인 용역 의료지원회사들을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들도 절반은 환자가 된다며 사업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가족분들이, 자제분들이 돌봐야 되는데 자제분들이 나가서 풀타임을 일을 하셔야지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도 집에 계시면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힘드시니까 생활에 이게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 일할 수 있든지 자제분들은 나가서 마음 편히 일을 하시고 안 계시는 동안은 간병사분이 자제분 대신에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약도 드리고 뭐 잠시 뭐 운동도 살짝 해드리고 뭐 만약 누워 계시는 분들이면은 몸도 닦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손이 가야 될 이런 일들을 해드리고.
조 씨의 가족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북한 인권단체 운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나 늘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돈을 단체에다 넣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든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엔
조 씨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탈북민연대는 1년에 한 번 꼴로 탈북자 구출기금 마련 음악회를 열어왔습니다.
너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서투르기도 하고 들어간 돈만큼 이제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출해야 할 탈북자 명단은 늘 손에 쥐고 있지만 충분한 비용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조 씨는 자립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졌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 신의주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30도. 중강 아침 기온 11도, 낮은 29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5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 최저 15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구름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33도. 풍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8도. 웅기 아침 최저 13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5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끼고 서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원비어 씨 부모의 말을 빌어 원비어 씨가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면서 일본 삿포로의 미군 기지를 거쳐 13일 저녁에 미국 신시내티주의 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고가 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재판이 끝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당초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구금돼서는 안 됐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13일 자신이 러시아와 내통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 출석한 세션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두 차례 만남에서 부적절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세 번째 만남이 있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한 선거 기간 중에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요청으로 코미 전 국장 해임 제안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법무부 부장관은 FBI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등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재차 저지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예상했던 대로 연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6개 이슬람 국가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이 이 명령의 시행을 정지시켰고 12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이 이 조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하급법원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이란 제재 강화법안에 첨부되는 이 법안은 인권 침해와 사이버 공격, 시리아 정권의 무기 공급 등에 연루된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새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백악관이 기존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하기로 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13일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 관계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습니다.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유지한 나라는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